감사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전체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두 차례의 감사절기를 정해서 감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란 의무나 강제적으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감사할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혹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일률적인 명령의 영역에 몰아넣는 것이 어쩐지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구구산전에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감사에 대해서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감사란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우러나고 일어날 때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란 철저히 관계적이고 조건적인 상태의 마음과 행동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감사를 의무화하고 의무감으로 해야 하고 명령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의 본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감사절기의 설교가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사람 얼굴 펴고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가 그리 쉽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점포세 맞추기도 힘들고 직장 잡기도 힘들고 청년 실업자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설사 직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직장마저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지나가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100세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을 잃고 경제력마저 잃어버리고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키웠다는 자부심도 한순간뿐 하는 일 없이 눈치만 먹고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아무리 피 흘려 낳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운 자식이라도 부담스럽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고마워할 일도 별로 없고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도 우리 생활 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인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조건을 놓고 볼 때 감사는 더욱 낯설기만 한 단어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연봉제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호봉제였습니다. 호봉제란 능력과 관계없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호봉이 올라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란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월급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연봉제도가 사회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호봉제는 은혜로 붙여 사는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연봉이 올라감으로 감사가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내가 능력이 있고 잘해서 된 것이므로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고 누구에게 감사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흐름이 있는데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명령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순적인 감사의 의무, 감사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자발적인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명령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 감사해라는 명령이죠.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감사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오예배 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맥추절이므로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맥추절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뜻인데 한 해의 첫 식량인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감사축제로 유대 달력의 세 번째 달에 해당하는 계절이고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5월, 6월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후 7주 또는 유월절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단어인 펜테코스테에서 파생된 펜테코스토 곧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가꾼 수고도 있지만은 한 해에 핵곡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핵곡식인 보리와 밀로 만든 피자 한 판 크기의 빵 두 덩어리를 성전에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구원의 은혜와 풍요로운 양식과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직접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와 의무와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인 감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괴로워하고 있는 나 아니면 기쁨과 행복으로 설레이고 있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인간 자신에 의해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더 이상 어떤 소유의 유무나 어떤 상황의 호불호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 자체와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감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이고 감사의 차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 오랜 목회 경험에서 만나게 되었던 교인들의 감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후안무치의 삶입니다. 후안무치의 뜻이 뭔지 사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람의 사회가 아닌 야수의 사회로 만드는 독약각 같은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탈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대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후안무치의 삶.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할 조건과 상황에만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경우이지만 감사를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감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리한 조건에만 맞추기 때문에 매우 유동적이고 이기적이고 믿지 못할 감사행위인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희박한 경우이지만 외부적인 조건을 넘어선 초월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감사를 하는 교인이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힘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이므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감사를 말해야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이고 또 성경적인 바른 감사의 자세와 삶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16절에 맥주제를 지키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사람이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 구원 감사로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도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킴으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를 하는 감사절기로 지킴으로 마무리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감사로,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로 끝내라. 그리고 한 해의 중간 지점에 5, 6월 달에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에 중간 지점일 뿐만이 아니라 한 해의 첫 곡식이자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되새기게 하신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이라는 식물은 맨 처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지리에서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5000년경에 애굽으로, 주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로, 주전 3000년경에 유럽 북서부로, 주전 2000년경에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주 식량원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첫 열매는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이 뭐냐? 보리와 밀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거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일곱 주를 쉴지니 곡식의 나틀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쉬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곡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씨를 뿌리고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최고 최선의 식물을 곡식을 가꾼다 하더라도 곡식의 열매 모든 과실나무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최종의 수확, 최종의 추수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태풍으로 모든 곡식이 못쓰게 되고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열매, 모든 가실나무 열매는 스스로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의 열과 빛, 비를 통한 물, 날씨를 주관하시는 섭리 등등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폭군이나 독재자를 만나서 그들의 통치를 받은 백성 모두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폭군 네로의 통치를 받았던 로마 시민이 그랬고 폭군 히틀러의 통치를 받았던 독일 국민이 그랬습니다. 폭군 차우셰스쿠의 통치를 받은 루마니아 독재자 마르코스의 통치를 받았던 필리핀 국민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폭군 독재 세습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들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그들 독재자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서 초호화판 생활을 누렸고 평양은 지금도 초호화판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폭군은 국민들은 한 끼 먹을 양식을 찾아 헤매이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양식값이 나가는 미사일과 핵실험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가 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서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잘못은 남편 쪽에 있지만은 그 남편은 폭력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이웃 사람들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자 팔자는 남편에게 달렸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보나마나 그 뜻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좀 넓게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와 국민이 포악한 독재자를 잘못 만나 가난과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길어야 10년 아니면 20년 길게 잡는다면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다 종지부를 찍어요. 부부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죄 아무리 못되고 포악해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남편이 50년, 70년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독재자도 죽고 그 아무개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베푸심이 50년 혹은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토지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은혜 베푸심은 영원히 계속되고 그대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곡물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은혜로운 섭리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영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심고 거둠의 본질적이고도 불변의 법칙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매를 많이 주고 기분이 나쁘면 포악해지고 열매도 주지 않는 그런 변덕쟁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순간순간 용서를 받으며 먹을 것을 얻어먹고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들의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얼마만큼 주실까요? 얼마만큼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만큼 주실까요? 뿌린 수고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뿌린 수고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 16절이 그걸 말합니다.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제를 지키라. 수장제는 이제 그 초막절인데 맥추수감사절, 추수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얼마나 주었길래 저장할 정도로. 뿌린 씨앗은 한 대인데 거두어 들을 때는 여러분 한 대가 아니라 3200배 1000배로 많이 주셔서 창고에 곡물을 저장할 정도로 주셨다는 것. 1000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린 씨앗에 비해서 1000배로 주십니다. 씨앗 하나에서 최소 30배, 최대 1000배까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1000배입니다. 하나님이 현재보다 우리에게 1000배로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에 거는 자이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걱정,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1000배까지 주십니다. 최소 30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에는 100배, 어떤 것에는 60배, 어떤 것에는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밭에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서는 1000배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는 뿌린 수고보다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많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뿌린 것보다 언제나 많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뱁씨 하나를 뿌리면 그 뱁씨 하나를 뿌리면 140알에서 180알을 거둔답니다. 140알에서 180알. 감자 씨 한 알에 120개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0개의 감자. 그 이게 벌써 100배가 넘잖아요. 모든 씨앗이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아. 100배가 넘어요. 훨씬 넘어요. 1000배 가까이 되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는 씨앗의 법칙으로 정하신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종자 씨를 반드시 마련해 놓습니다. 종자 씨는 전부 식량에 비해서 극히 작은 양이죠. 그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마련해 놓죠. 씨.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축복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 해에 바로 그 해라고 말해요. 그 해. 다른 해가 아니라 바로 그 해에 백배를 얻었다 했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30배로 주시는데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농사를 100배를 추수하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흉년이 완 그 해에 흉년이 든 해에 이삭만은 100배로 얻었다고. 뭐 풍년의 때에 100배로 얻었다면 뭐 다 그렇게 얻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사항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세요. 이삭에게 흉년의 때 그랄에 사는 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가니 논바닥이 쩍쩍쩍 갈라지고 심어놓으면 다 타버리고 싹도 나지 않고 다 그냥 무효 제로가 되는데 이삭의 땅은 물이 풍부하고 가물어도 땅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백배의 수확 됐다. 백배의 수확.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26장에 보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곡식단을 품에 안고 추수를 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웃으며 거두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수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 쓴 수박 씨의 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수박 씨의 힘이 얼마크냐? 씨.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 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에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씨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씨 속에, 수박씨 속에 수박이 몇 개 들은지 사람이 측량을 못해요. 수박 한 알의 씨 속에 수박이 몇 개 들었냐. 자기 무게의 20만 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싹을 틔우고 촘촘히 박힌 검은 씨 속에 또 다른 수박이 열릴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신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감사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밭에 뿌린 것에 씨앗의 첫 열매. 뿌려야 된다는 거죠.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맥주제는 첫 열매를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씨를 밭에 뿌린 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황금빛의 결실은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농부의 기쁨이고 농부의 행복입니다. 보리씨를 밭에 뿌린 것이 결과적으로 감사의 열매가 된 것이죠. 보리씨를 뿌렸더니 보리의 첫 열매를 감사하도록 거두게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가득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심고 거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밭은 마음이라는 밭입니다. 그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면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과 포기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윤택함과 풍부함과 아니면 궁핍함과 가난함과 절망으로 갈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악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립니다. 원망, 불평, 욕심, 교만 등등의 온갖 악한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악한 생각을 심는 마귀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악한 생각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뿌려진 부정적인 씨앗들이 싹이 나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운 마음, 좌절된 마음이 생겨날 때 이를 청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이게 thanks, 감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는 입장이나 상태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감사가 능력을 발휘해서 쓰디쓴 마음의 원한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하루는 기도처소로 가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가 따라오면서 괴성으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점쟁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오고 그 여자는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소해서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한편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점에 감사 기도의 씨를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 찬송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옥터가 움직이고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감사하라는 명령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의 씨뿌림과 감사 찬송의 씨뿌림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지진이요 마귀에게는 불안과 절망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영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원이 무엇일까요? 돈이 우리의 삶의 자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 청춘이 삶의 자원일까요? 집이나 땅이 삶의 자원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나 집이나 토지나 건세가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봄철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올라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벚꽃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시드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분의 생애 속에 빼앗을 수 없고 빼앗겨지지 않는 영원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 기도의 씨와 감사 찬송의 씨를 부지런히 그리고 많이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원인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니에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말없이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냄비 세 개에 물을 넣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끓는 물이라는 역경에 처했을 때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한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과 만나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지만 견뎌내면서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라고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만약 네가 커피와 같다면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는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내며 주위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단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는 끓는 물 속에서 물을 변화시키는 커피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구구사정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 사전에서 말하는 감사의 정의를 따라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놓인 행편이나 상황을 놓고 조건을 놓고 볼 때 감사는 더욱 낯설기만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순적인 감사의 의무, 감사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자발적인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명령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수 감사절이 더욱 의미가 있는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잃었던 감사의 씨를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뿌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맥주제를 지킴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과 감사의 의무를 충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